이어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40일. 자, 방금까지는 어떤 부극대화론을 지지하는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을 살펴봤어요? 부는 유일한 가치이거나 또는 가치 중에 하나다라는 주장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이제부터 문단 40일 이하부터 살펴볼 주장은 부극대화를 주장하는데, 왜 부극대화를 주장하느냐? 부가 가치 그 자체이거나 가치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치를 가장 잘 달성하게 된다는 도구적으로 유용하다, 부극대화가. 오히려 다른 것을 머리 아프게 추구하는 것보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그런 가치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다, 좋다라는 주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구적 주장, Instrumental Theory에는 강한 버전과 Strong 버전과 약한 버전이 있다. 약한 버전은 단순히 사회 부의 개선이 때때로 sometimes 다른 가치의 개선 improvement를 야기한다고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회 부의 개선이 다른 가치의 개선을 가져오고 어떨 때는 별로 안 가져오고 별로 상관이 없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약한 도구적 주장은 판사 부극대화를 보통법의 특정 분야의 변경을 위한, 무슨 변경? 판례 변경을 위한 단일 테스트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논변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한 도구적 주장과 약한 도구적 주장이 있는데, 약한 도구적 주장은 sometimes, 때때로만 부극대화가 가치 개선에 기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직 부극대화 기준만을 사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스탠다드 척도로 사용하는 이유로서는, sometimes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그 논변은, 즉, 부극대화 단일 기준을 사용하는 판사 A가 부극대화 기준을 통해야 독립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건에서만 그 기준을 참조하는 보다 선별적인 판사 B보다, 그래서 선별적인 판사 B는 부극대화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경우에는 부극대화 기준을 사용하면 보다 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판사가 사고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극대화 기준을 채용하는 선별적이다. 어디에 선별적이다? 그 기준의 적용에 선별적이다. Selective하고 discriminative한 판사다. 판사 B보다 오로지 막한 놈만 팬다라는 식으로 특정 분야, 보통법의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과실불법 행위의 분야, 네글리전스의 분야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극대화를 사용하겠다 하는 판사가 보다 선별적인 판사보다 부 자체의 독립적인 가치, independent value, 그러니까 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더 많이 산출할 것이라는 명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 명제는 어떤 명제? 강한 명제다. 보통 학자들이 강한 명제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 입증이 상당히 힘들고, 그 입증이 상당히 힘들 만큼 강력한 어떤 주장, 광범위한 주장, 상당히 많은 것을 일단 주장해버리는 그런 명제를 강한 명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명제는 입증될 수가 없다. 문단 42. 이것은 중요한 논점이다. 강한 버전과 약한 버전 사이의 차이점은 단순히 그 양적 차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강한 도구적 이론. 판사가 부극대화 단일 기준을 법이나 보통법의 모든 사건들을, 법이나 보통법의 보통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몇몇 유형의 특정한 사건들, 즉 부극대화가 사실상 진정한 목표를 산출하는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부극대화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 40인가 방금 문단 42 윗부분에서 봤듯이 약한 도구적 주장은 상당히 그 좀 얼토당토안한 명제, 얼토당토안한 명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부극대화론을 지지하기에는 충분한 기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극대화론이 다리로 삼고 있는 기둥은 강한 도구적 버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한 도구적 버전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범위 무제한일 필요는 없지만 범위가 딱 정해지면 범위가 딱 정해져서 야 이거는 부극대화 이론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사건이구만 하고 딱 보면은 판사가 바로 부극대화 기준 그거 하나만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론의 규범적 측면은 뻔하고 오도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될 경우에 경제적 분석의 규범적 가치가 적어도 이와 같은 강한 도구적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즉 약한 도구적 주장만 그냥 sometimes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만 하게 되면은 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주장을 반박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부의증된 다른 가치의 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가 반박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시민민주주의 논의하면서 봤듯이 건강 vs 건강 그래서 건강과 건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 때때로 그 부를 매개로 생각하기도 하죠. 즉 가난할수록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부유할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명제를 통계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적용됨을 그때 이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어떨 때는 부가 건강에 건강과 같은 그런 독립적인 가치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극대화 이론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떨 땐 사용하고 어떨 땐 사용하지 말고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해보자 하면은 뻔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오도한다는 이유는 왜 그 이론을 현재까지 적시된 바가 없는 진정한 목표, 즉 부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 목표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효용 극대화 이론 또는 건강 극대화 이론 또는 뭐 안보 극대화 이론 뭐 정의 극대화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부극대화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둘러서 가냐? 진정하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 가치를 이론의 중심에 놓고 때때로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이유로 부극대화 부에 대한 분석 잉여에 대한 분석을 중심에 놓는 세부적인 이론을 하위 파트너로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하거나 오도하는 태도다. 문단 43. 그러므로 나는 경제적 분석이 부를 가치의 구성요소임을 부인하고 단지 부극대화는 다른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목표나 가치에 도구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면 즉 문단 40까지처럼 부가 가치의 구성요소이다 라고 하는 건 이미 박살이 났죠. 박살 난 거 말고 야 부가 가치의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도구적으로 유용하다는 주장을 이제부터 검토할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포스너는 뭐 부가 가치의 구성요소인 것처럼 말했다가 또 부가 도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말했다가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제 도킨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부분 도구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법 전반이건 법 특정 영역이건 자기가 이제 그런 유용성 주장 도구적 유용성을 법 전반에서 다 도구적으로 유용하다 부극대화가 아니면 법의 어떤 과실불법 행위 분야라든가 상린관계 분야에 있어서만 유용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든 어느 경우이든 이게 좀 제대로 뻔하거나 이렇게 뭐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이론이 아니게 되려면 그 뻔하지 않고 좀 뭔가 남들과 다른 주장이고 또 자기 일관성이 있고 이런 주장이라면은 강한 도구적 이론이어야 된다. 즉 부와 독립적인 가치 사이에 강한 도구적 연결관계, strong instrumental connection을 전제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문단 34, 모든 강한 연결관계 주장은 부가 도구적으로 증진시킨다고 전제하는 그 목표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아, 그래. 도구적으로 뭘 증진시킨다면 그 증진시키는 goal과 value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론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문단 45. 경제적 분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시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음은 놀랍다. 어떻게 이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 토대를 쌓지 않고 말만 무성할 수 있느냐. 아,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두어킨이 비꼬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태는 많은 법률가들이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uncritically 부를 가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경제적 분석을 지지하는 법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지지하는 많은 법률가들이 막 논문을 써대는데 이 대부분은 부가 가치의 구성 요소임을 뻔뻔하게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문단 40까지 박살난 그 이론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포스너는 도구적 이론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논문 Utilitarianism Economics and Legal Theory라는 그 논문에서 이 Economics 철자가 잘못됐군요. 포스너는 부극대화 기준을 채택하는 사회가 다른 매력적인 특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다른 매력적인 특성, 다른 독립적인 골, 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들었느냐, 포스너가 소로마제 1,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 개인의 권리 소로마제 2, 청교도적인 특성에 보상을 주며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인 특성에 보상을 주며 소로마자 3.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혜택을 창출하도록 하는 동인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혜택을 창출하는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을 하도록 하는 동인을 공급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봉사를 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부극대화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무래도 소로마자 1이겠죠.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프로테스탄트적인 특성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런 거에 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선행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는 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소로마자 2, 3은 조금 간략히 다루고 소로마자 1을 자세히 두어킨이 다루고 있습니다. 문단 46. 자, 포스너가 위와 같이 소로마자 1, 2, 3의 독립적인 가치를 부극대화가 도구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그 논의는 두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바람직한 사회 일련의 특성, 소로마제 1, 2, 3을 명기한다. 2단계에서는 그리고 이 특성들 간의 right mix, 올바른 조합이 뭐 어떤 사회는 개인의 권리만 쭉 짜고서 추구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뭐 문제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올바른 조합이 있는데 특성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믹스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올바른 조합이 그냥 깜냥으로 해서는 안 되고 깜냥으로 이렇게 법률가들 너희가 머릿속으로 편견에 가득 차가지고 깜냥으로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제학이라는 강력한 도구의 양화 가능한 어떤 그런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부극대화 단일 기준을 사용해야지 가장 잘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나 그가 답해야 되는 비판은 이것이다. 이와 같이 강하고 광범위한 도구적 주장을 지지해 줄 만한 논변이 존재하는가? 1단계, 2단계. 특히 이 2단계, 뭐 1단계야 일단 깡기 위해서 논의 전제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2단계 이렇게 쭉 쓴 거는 그냥 포스너 주장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이 있느냐, 논변이 있느냐, 문단 47. 예를 들어, 북극대화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북돋운다는 주장을 검토해보자. 자, 그런데 북극대화 사회가 돈, 노동력, 다른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갖는 자격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는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그것이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권리를 존중해준다 하는데 그 권리가 어떤 권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은 실정주의적으로 보면 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것은 그 사회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입법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냥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entitlement, 자격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은 차별적인 자격들이 공식적인 법안과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할당되고 법에 의해 존중되었으며 사법부가 그에 따라 판결까지 했지만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지는 않았다. 즉 백인이 흑인에 비해서 차별적인 특권을 누리는 그 특권을 존중하는 사회와 그 특권이 수시로 침해당하고 그 특권이 수시로 무시당하고 그런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권이 차별적인 인종적 특권이 아주 일관되고 깔끔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which right? What kind of right? 어떤 권리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북극대화 원리가 보호하는 권리는 바로 북극대화를 위해 최적화된 entitlement, 자격에 불과하다. 즉 북극대화 원리가 인정하는 권리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권리라는 결론 나오지 않는다. 그 결론이 나오려면 북극대화 원리가 인정하는 권리가 북극대화 원리와는 독립적인 도덕적 논변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A 원리를 가장 잘 수행하게 들어맞는다는 도구적인 의미에서 R 권리를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도구적인 R 권리가 가장 잘 지켜지고 존중된다는 이유로 A 원리를 극찬한다. 이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장난이죠? A 원리, 즉, 북극대화 원리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가장 잘 들어맞는 어떤 권리 체계를 찾아보니까 자본주의 자유방임 시장 권리 체계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권리 체계를 딱 설정을 했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적 시장적 권리가 가장 잘 지켜지고 존중된다는 이유로 북극대화 원리를 극찬한다. 브라보. 이것이 뺑뺑이 돌리기. 이게 잘못 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의사와 캔디 제조업자의 사건을 다시 상기해보자. 법정에 던져진 질문은 시끄러운 기계를 멈추게 할 의사의 권리가 인정되느냐에 따. 그러니까 경제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 분석의 방법에 어디에도 의사에게 그 권리를 주느냐 마느냐와 관련해 독립적인 도덕적 논변을 갖추어 놓고 있지 않아요. 권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극대화가 사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극대화가 상찬되는 이유, 칭찬받는 이유, 극찬되는 이유가 우리 부극대화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권리를 가장 잘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 분석에서는 사회 부를 증가시키는 탓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답이라고 한다. 문단 49. 포스너는 그러한 순환적이고 도구적인 권리의 논변의 적용 범위를 상생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 의사와 캔디 제조업자와 같은 상생관계에 있어서의 금지명령이나 과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덜 중요한 권리의 논의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뭐 과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예를 들면은 뜨거운 커피를 맥도날드에서 할머니한테 주다가 할머니가 그걸 엎질러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뜨거운 커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야지 맛이 좋거든요. 경쟁사보다 맛이 좋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만들었는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뜨거워요. 뭐 이런 걸 컵에 표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컵에 표시를 안 했을 때, 자, 할머니가 일단 화상을 입었어. 화상을 입었는데, 할머니가 물론 부주의해서 이렇게 엎질렀겠죠. 엎질렀는데, 막,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해서, 다쳤는데 병원비도 나오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이걸, 할머니가 그냥 혼자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맥도날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그냥 부극대화 원리에 의해서 누가 그 권위권을 더 높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던 돈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할머니가 원고로서 청구하는 돈이겠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 사건인데,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는 빼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생애 공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 불법행위 사안이라고 보고, 이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금액, 병원에서 요양했던 요양비랑 그동안 일하지 못해가지고 벌지 못했던 돈, 기회비용, 그리고 아프다, 아파 죽겠네 하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손해를 세 가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가 1억이다 이렇게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는 그 뭐 어떤 권리를 사고 싶어 하겠어요. 맥도날드가 사고 싶어 하는 권리는 뜨거운 커피를 아무런 경고 문구나 경고의 말이라든지 어떤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냥 팔 권리죠. 그렇게 해서 팔면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드는, 그리고 커피 어떤 종이, 커피를 담는 종이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런 걸, 만약에 너무 엄격히, 뭐, 아예 뜨겁지 못하게 하면은, 일단 경쟁사에 비해서 뜨겁지 않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못 벌겠죠. 맥도날드가. 그래서 맥도날드는 마음대로 뜨거운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뜨거운 커피를 자유롭게 뭐 별다른 신경 안 쓰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높은 값에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부극대화 원리에 의하면은 할머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부극대화 원리에 의하면. 그래서 할머니 권리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의 권리를 무시했다, 이 부극대화 원리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극대화 원리는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답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과실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냐 없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극대화 원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률가들도 있어요. 있는데 포스너는 그렇게 제한하는 법률가는 아니다. 오히려 포스너는 기본 시민의 기본적 인권 대부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이 어떤 형태이며 어떤 범위를 가지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주어지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테스트, 부극대화를 하느냐 마느냐, 네가 바로 그 부극대화를 시켜주는 그 인권이냐 라는 테스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그러나 부극대화가 도구적 가치에 불과하다면 부극대화가 추천한 권리를 근거지우는 독립적인 도덕적 논변이 앞서 보았듯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순환 논변이 되는데, 시민의 기본적 인권 자체를 순환적인 논변에 의해서 포스너는 기초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단 50. 그렇다면 포스너가 다음과 같은 논변을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및 노동을 자유로이 투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신체, 노동 투여한 거는 내 거. 이거는 로크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전통적인 자유지상주의적 논변, 개인주의적 소유주의의 논변이죠. 이 논변을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요지로서 포스너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자. 포스너는 실제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하를 극대화하는 사회가 이들 권리를 가장 잘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논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개념적 순환에 빠진다. 왜냐하면 부극대화 사회에서는 자연적 소유자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 역시 부극대화 테스트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만 진짜 권리로서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로크처럼 포스너는 신이 줬다. 신체는 다름 아니라 신이 준 것이고 또 그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을 할 권리도 당연히 파생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신정론적인 논변을 펼치지 않죠. 사람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부극대화 기준 테스트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체와 노동에 대한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더라도 자연적 소유자는 그 기꺼이 그 권리를 구매하고 또 구매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매하고 싶어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음이 입증되어야지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가 진짜 자기 권리다. 이렇게 포스너의 이론 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캔디 제조업자와 의사의 문제에서 의사가 캔디 제조업자가 솜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면 일단 기계를 멈추게 할 권리를 가지려면 포스너의 이론에서는 그 권위권을 캔디 제조업자보다 실제로 높게 평가하는 데다가 그 평가한 돈을 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가 뭐 마음만 1억 벌고 싶네요. 뭐 이렇게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의사가 실제로 1억을 벌어가지고 9천만 원 버는 캔디 제조업자를 돈으로 눌러야 된다. 완전히 이건 포카 게임에서 돈으로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패도 안 까디집어 보고 일단 돈으로 누르는 거지. 여기서 포카 게임에서의 패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독립적인 도덕적 논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도덕적 논변은 보지 않고 그냥 패를 까딥지도 않고 물량으로 승부한다는 것이 바로 부극대화 원리가 주장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와 그 자연적 소유자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노동 투여한 것에 대한 권리, 노동을 자유롭게 투여할 권리 자체도 패를 까디집는 것이 아니고 물량으로 과연 승부해서 과연 그것이 권리인가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문단 50일, 그러나 그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의 부의 분배 상태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 구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그 신체의 자연적 소유자, 자연적 소유자란 말은 natural owner인데 그냥 우리 나는 나, 지금 강의자의 신체는 강의자의 정신에 붙박이 되어 있죠. 뭐 정신 자체가 뇌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붙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는 떼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한 게 뭡니까? 노예죠. 제도적은 떼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붙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박이 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자연적 소유자가 돈이 얼마냐를 따지지 않고서는 권위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얼마냐, 그 자연적 소유자가 돈이 얼마냐 또는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의 구매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 할당되었다는 것은 뭐 어려운 말로 했지만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가 됐는데 자기 신체 말고는 다른 재산이 별로 없어. 별로 없으면 가난한 노예인 것이죠. 부자인 노예라면은 자기 신체를 대살 수 있겠지만 가난한 노예라면 그 권위권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상대적 부의 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의 구매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또한 자연적 권리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 부의 분포죠. 절대적 부의 분포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일단 권위권이 할당된 노예 소유주가 만족할 만한 어떤 지불액은 노예 소유주가 그 사회에서 그 노예 소유주가 일단 만족할 만한 지불액이라는 것 자체도 사회적인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권리 초기 할당을 명기하지 못하면 권리 초기 할당을 명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단 부분의 권리 초기 할당은 뭡니까? 부의 분배 상태죠. 명기하지 못하면 권리의 초기 할당. 후단의 권리 초기 할당은 무슨 뜻? 과연 자연적 소유자의 신체와 노동투여에 대한 권리가 자연적 소유자에게 부여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될 것인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심각한 순환으로 보인다. 문단 52.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부의 분배 상태라는 것은 결국 부라는 것은 자기 신체도 포함하는 것이죠. 신체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가 제일 큰 자산이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가 평생 벌 돈에 비해서 그 가치가 적죠. 부모에게 엄청난 상속을 받지 않은 한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 대부분이 결국 신체에 몰려 있는데 그 신체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환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아무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한다고 사고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돈이 있고 어떤 사람들도 돈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자연적 소유자로서 가지는 어떤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면 다시 찾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를 급급히 막기 위해서 이런 가정적 사고를 하자. 우리가 이 권리 테스트,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가 진짜 권리냐라는 테스트를 부극대화 이론 내에서 할 때는 아무 권리도 누구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한다고 사고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타인도 없게 되죠. 아무 권리도 없다며. 근데 어떻게 남의 노동과 남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체와 노동의 권리를 산다며 돈을 낸다며. 그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안 가지고 있다며 방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무로서 물을 사네. 거의 뭐 달마대사의 선문답의 이런 것이죠. 그럴 경우 질문은 의미를 상실한다. 깔! 뭐 이러면 깨달았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단다. 꼭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아무도 무언가를 구매하지 않는 거야. 살 무언가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살만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무언가도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달마 대사 둘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달마가 아무것도 없고 알몸으로 있는데 무언가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냥 달마 둘이서 그냥 가만히 면벽하고 있겠죠. 문단 53.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부를 포함하여 다른 것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일단 노동과 신체에 대한 구매 결정 여부의 질문을 권리를 할당한 후 다른 권리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한 권리를 누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를 결정지어줄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서 IQ 120 이상의 집단의 노동력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할당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 권리를 잃어버린 IQ 120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보유한 분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 상태에서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래 비용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한다면 그것은 부국대화 기준이 자연적 소유자의 신체와 노동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문단 54. 이들 권리에 대한 구매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시 지불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전제로 하죠. 돈이 있어야 낼 거 아니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 이외의 부보다는 노동력 구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의 생산성 수준을 생각하고 그 부들이 쭉 제대로 분포되어 있다. 일단 제대로 분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 권리를 할당해 버렸단 말이죠.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할당해 버렸어. 근데 이게 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부를 분배했을 경우에 이게 다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도 신체와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자산 가치가 전체 그 사람이 갖는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의 50%가 넘겠죠. 그럼 나머지 자산으로는 뭐 49%로 51%를 지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못 하겠죠. 구매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스너는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할 경우 돈을 빌려서 재구입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부극대화 이론의 틀 내에서 권리로 인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시장 불안정성을 제외한 이후에도 제거한 이후에도 재구매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연적 소유자가 그 권위권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로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폐 이익이라는 변수로 그 권리라는 가치가 환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는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해서 그 미래의 소득에 대한 미래 소득에 대한 대출 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금 대출 시장과 같은 것이 전 인생의 노동으로 인해 버는 소득과 관련해서도 다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해보죠. 자, 불완전 시장이나 거래 비용 같은 본질적 어려움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 돈을 빌려서 자신의 노동력을 구매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해보자. 구매할 것인가? 결론은 구매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미래의 노동력의 화폐가치가 중요하죠. 뭐 화폐가치 이외의 어떤 평가가치들은 부극대화 이론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뭐 암흑물질처럼 그 허블 망원경의 암흑물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부극대화 이론의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쭈루루 가치들을 보면은 화폐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론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중요한데 그 사람 미래 노동력 화폐 가치는 그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더 일을 화폐를 많이 생산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부르는 판매가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구매가보다 커버리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못 사는 거지. 용산에 전자상가 갔는데 그 너무 비싸게 불러. 그 용팔이 아저씨가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못 샀어. 땡 그러면 끝이잖아요. 문단 56. 자, 이 문단 55에 나와 있는 결론을 사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아가타라고 부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가난하지만 탐정소설을 쓰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자, 일단 아가타가 노예가 됐다. 아가타의 노동력이 조지경에게 할당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가타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했다면 이 탐정소설을 쓰지 않고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일했을 것이다. 그럼 아가타는 돈을 덜 벌지만 탐정소설을 쓰는 것보다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느낀다고 하자. 또는 탐정소설 작가를 하긴 하지만 최대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소설만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만큼의 소득을 포기하는 대신 정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노동 중독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특히 그 노예로서 계속해서 일을 강요당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거의 이 문명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가타처럼 자신이 벌 수 있는 최대의 화폐 가치보다는 좀 덜 벌고 살고 싶을 겁니다. 좀 덜 벌고. 왜냐하면 여가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포스너의 이론에서 여가의 가치조차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으면, 즉 구매 능력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부극대화 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잉여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안 번다 이런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사는 노동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가타와 동일하다. 왜냐면은 24시간 안 굴리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24시간 굴리면 더 벌 수 있는데 다른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굴리는 거죠. 문단 57에서 58. 만일 그녀가 은행 관리자에게 이런 계획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지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됐다고 말할 수 있죠. 진솔하게 이야기를 안 하면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 대출 시장도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 어떤 은행에서도 조지경으로부터 아가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은 아가타가 돈을 갚을 만큼 일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녀가 은행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은행에 빌려주는 돈은 아가타의 계획으로서는 다 갚을 수가 없다. 자, 은행이 아가타에게 빌려주어야 할 돈은 얼마가 되겠어요? 조지경이 부르는 값이죠. 조지경은 어떤 값을 구르겠습니까? 즉, 시장 불안정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조지경이 아가타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리고 아가타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아가타를 얼마나 돌릴 것인가? 아주 아가타의 그 탐정소설 쓰는 재능을 얼마나 뽑아낼 것인가? 와 관련해서 조지경이 딱 알고 있는 바다. 아가타가 하루에 14시간을 뭐 아가타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탐정소설 쓰는데 투여했을 경우 평생 동안 얼마를 벌게 된다고 조지경이 정보 불완전성 없이 예측한다고 했을 때 부르는 값은 아가타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이 더 좋아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하는데 벌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겠죠. 그 값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타는 은행에서 뭐 은행에 사실대로 이 부분만 시장 불안정성이 사라졌다 그래. 은행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안아가지고 조지경이 부르는 10억을 냈어요. 자, 10억을 냈어. 그럼 이제 아가타는 은행에 그 돈을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그 돈을 갚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갚으려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 돈을 갚을 만큼 자기가 제일 돈을 잘 버는 일에 종사해서 하루에 14시간씩 노예처럼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조직형 밑에서 노예로 일하느냐, 은행 밑에서 노예로 일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노동력을 되찾아와도 마찬가지로 아가타 자신의 인생 기획에 비추어 볼 때 비참할 뿐이다. 문단 58. 그녀의 상황은 이자율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거는 도킨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자율 때문에 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는 시장 불안전성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일단 뭐 이자율 때문에 나빠지지 않는다 해도 문단 57과 58에서 적시한 논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녀는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은 실질적으로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의 주된 가치가 뭡니까? 자유의 주된 가치는 선택과 자기 정향에 있는 것인데, 셀프 다이렉션에 있는 것인데, 일단 노동력이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어 버리면은 뭐 화폐 교환이 어떻게 되었든 그런 사회에서는 선택과 자기 정향이라는 가치는 바람에 선날리는 모래처럼 스르르 사라지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주된 가치는 향유하지 못한다. 화폐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한 분석을 거치면 아타 자연적 소유자가 스스로의 노동력을 되살 수 있거나 되살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 소유자가 신체에 대해 한 권리, 노동력에 대한 권리 늘 갖는 것이 부극대화 프레임 내에서 당연하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어디서 그래? 아가타 이야기를 보면 구매할 수 없는 게, 구매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것이 그 자연적 소유자인 아가타의 권리가 아닌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프레임 내에서는. 따라서 경제적 분석이 아가타에게 노동력에 대한 권리를 애초에 주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문단 59. 아가타 이야기의 요지는 부극대화가 기괴한 사회적 결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극대화가 강한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는 명제 자체가 그 입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부극대화가 이렇게 적용되었을 때 그로테스크한 결과를 낸다는 점을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직관적인 반증례로서 이 아가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순환 논리 깨봐라고 했더니 포스너가 된 게 신체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됐단 말이죠. 자, 이거다 라고 됐는데, 근데 이것도 부극대화에 의해서 이게 일단 딱 기초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탑 쌓듯이 차곡차곡 권리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스는 이야기했지만, 도킨이 살펴보니까 기초부터 없는데, 부극대화를 사용하면 기초부터 흔적도 없이 모래처럼 사라져서 주춧돌이 모래가루가 돼서 다 빠져서 없어진다. 그렇게니까 입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단 60. 자, 포스너는 또 다른 도구적 주장을 했다. 사회적 부극대화는 매력적인 인격적 특성, 특히 남을 이롭게 하는 성향이라는 특성을 북돋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단 61,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한 말처럼, 남들이 소비자 잉여를 남길 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자신도 생산자 잉여를, 물건 팔아야 자신도 돈 번다는 거죠. 판다는 거는 뭐냐? 판다는 거는 남들이 그 물건을 살 만큼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지. 사회 기여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How much did you contribute to the society? 뭔 소리냐? 내가 기부했다 이 소리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런 뜻을 가지는 영문으로서 그런 contribute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게 참 아담 스미스적인 언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복지를 비판이죠. 얼마나 개선시키는가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부를 얼마나 개선시키는가 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고 구별되는 것인데, 어느 게 좋냐, 전자가 좋냐, 후자가 좋냐, 두키는 복인데 복지를 얼마나 개선시키는가의 기준이 훨씬 나은 기준이, 이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를 평가해야지, 부를 얼마나 증가시켜줬나, 이런 걸로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덕성을 평가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 이제 초호화 사치제, 호텔 서비스, 거대한 집, 초호화 결혼식 같은 부자만을 노리는 상품을 아주 경쟁력 있게 잇따라 내어놓는 리딩 컴퍼니, 선도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이 상품을 내놓는 족족 부자들이 앞다투어 구매를 하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그 볼펜 파는 사업보다 이윤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윤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부극대화 이론의 틀 내에서는 이윤이 높다는 것은 부를 많이 생산했다, 컨트리뷰트 했다, 그만큼 매력적인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잉여를 남겨줬다는 것이죠. 누구의 소비자 잉여? 이 극소수의 부자들의 소비자 잉여. 근데 그 극소수의 부자들의 잉여, 소비자 잉여가 극소수지만 워낙 이 덩어리가 커가지고 합하면 볼펜 팔아서 볼펜의 소비자 잉여보다 훨씬 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볼펜 사업보다 이런 초호화 사치제들을 공급하는 부자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거나 더 가치로운 일이거나 더 복지를 개선시키는 일이거나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리를 왜 부에 두고 조직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 조직 원리에 따라서 사회를 구성해 놓고 그것이 가장 beneficient한 society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보다 더 beneficient한 society들이 있다. 사치제에 쓸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난방비라든지 주거에 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지를 개선시키는가 하는 기준은 always, 언제나 항상 분배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반면에 부극대하는 분배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A가 1000을 가지고 있고 B가 20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부의 극대화에 임하지 않는 한 A의 효용이 80, B가 10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A의 천 중에 50만 떼어도, 50만 떼면은 이제 재분배 기구의 작동 때문에 이제 50 중에 자중 손실로 5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45만 B로 가가지고 B가 65가 됐어요. B가 65 되는 바람에 B 형이 그 워낙 이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줘도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형이 B가 50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재분배만 하면 B가 50으로 확 뛸 수 있는데 자중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부는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극대화 이론에서는 이런 재분배적 정책을 추천하지 않게 되겠죠. 분배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부극대화는 확실히 다른 이의 부를 새로이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부를 정대화시킬 수 없는 구조였겠지만, 과연 다른 사람의 총복지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부를 개선시키는 거, 이거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한번 보자. 총복지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이 부극대화에 기초한 사회가 이 단일 기준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기준을 가진 타협적인 경제 정치 구조보다 나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명백하지 않다.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제대로 특별 소비세를 실시한다고 해보자. 프랭크 교수가 제안한 대로 그 양이 본질적으로 희소할 수밖에 없는 지위제. 예를 들어서 그 고급 승용차 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비싼 반지라든지 아니면 좋은 집 같은 지위제를 중심으로 특별 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부극대화 기준에서는 부를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죠. 이 하여튼 뭐 이런 쓸데없이 세금을 엑스트라로 더 매기면은 부극대화 이론에서 봐서는 부를 감소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제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겠죠. 이게 더 세금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에 지휘제로서의 매력은 줄어들지도 않고,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자원도 좀 더 적어지게 되고, 세금으로 거친 거는 재분배했으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가지치고, 도랑 잡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되게 비싼 시계를 차야지, 이 사람이 뭐, 내가 잘났네,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시계에다가, 막 10%씩, 20%씩 세금을 팍팍 때려. 그러면은, 시계 값이, 만약에 안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계 값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초호화 시계를 만드는데 투여되는 자원이 20, 30%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시계의 어떤 서열이나 지위는 변하지 않겠죠. 그,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서열의 시계를 고를 테니까. 그리고, 그 시계를 만드는데 덜 투여된 자원, 그렇게 해서 아껴진 자원은 사회 더, 효용을 더 제대로 개선시키는, 그런 경제적 과업에 투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 소비세를 실시하는 사회는 특별세 소비세를 실시하지 않고 뭐 사치를 하든 말든 남이사 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극대화하는 사회가 불극대화하는 사회가 과연 가장 most beneficent한 사회인지는 전혀 보증되지 않는다. 그 타협적인 정치체제가 부극대화 단일 기준에 의한 정치체제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 정치경제질서라는 것은 empirical한 문제이지만은 경험적인 문제이지만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반박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과 같이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나라와 서구 유럽과 같이 어떤 국가 개입이 많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훨씬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점은 잘 알 수가 있다. 포슨의 논변에는 이런 경험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자, 이 근본적인 결함이 뭔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